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카로 간 사도 바울은 쫓겨간 것이죠. 뭐 이 빌립보에서 결국은 이 귀신 들린 한 하녀를 이렇게 고쳐 주었다가 밥벌이로 삼는 사람들한테 쫓기다시피 해서 또 베레아로 갔다가 그 사람들 또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결국은 데살로니카에 내려와서 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금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좀 오랫동안 그들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그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낸 데살로니카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데 이어서 오늘 2장에서도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첫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그룹은 유대인 그룹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우선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거칠게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위 우리가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나 무슬림들이 가장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이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바탕이요, 기둥입니다.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건 맞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거칠게 반대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정작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 전체가 이 BC와 AD로 확연히 갈라지면서 사도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걸었던 것이지, 그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여전히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는 일을 계속했겠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박해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 그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는지, 왜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만은 적대적인지, 모든 종교가 통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진리와 이 복음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왜요? 본인이 그토록 극렬하게 혐오했고 반대했고 박해했고 그 반 복음 전선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는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 이 신약 성경 29권 중에 13권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겠어요? 그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일어나는 그 교회의 이 움직이는 이 악한 영의 움직임과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들을 공격하는지, 대적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쩌면 그는 지피지기하는 사람이었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리하여 어떻게 진정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옮겨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 로마까지 그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보다도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사도 바울보다도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 사도 바울보다도 교회를 정확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갔을 때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돼요. 감옥까지 갇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는 결국 빌립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간수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 표현이지만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평탄하게 순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싸움 중에 갈등 중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 갈등, 충돌 그걸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이 안전하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복음을 안전하고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한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얘기해보기 시작을 하십시오.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까닭은 복음을 안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교회가 이렇게 평탄하게 지내고 있다는 건 전도에 열을 안 내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관계를 끊거나 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그 점에서 바울은 양보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깐 고난을 겪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잠깐 아주 작은 짧은 순간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모르면은 이걸 못 견디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 시간은 정말 찰나와도 같고 순간과도 같은 거니까 이 고난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빌립보에서 그런 능욕과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권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 이 문화권에서는 궤변론자들이라고 하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들을 그렇게 하고 돈을 받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은 사람을 이 간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훼손하거나 가감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복음 그 이상의 능력은 없어요. 그 복음을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예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예화를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기대하고 이러는데 듣는데 여러분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이 충분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읽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세상을 다 아나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차츰차츰 세상을 깨달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점점 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까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복음은 사람한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도 이해를 못하죠. 보이는 사람도 기쁘게 못하는 주제에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그거 하는 창조론적 시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부인하고는 어떤 것도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신념은 될 수 있을 망정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인정할 때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설명되어 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보이는 것들의 존재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부인하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궁극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이론도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걸 세상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과는 반드시 충돌하게 마련이죠.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세상은 전부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의 변화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발전, 진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진보했어요? 인간이 진보했습니까? 더 타락했을 뿐이죠.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여러분 50년, 70년보다 세상은 훨씬 타락하고 더 끔찍해졌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진보했다는 거죠? 뭐가 진보했다는 겁니까? 인권법 없을 때도 우리가 사람들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온갖 법을 다 만들어 놓고도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대를 살면서 뭐가 어떻게 진보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화론적 생각에 젖어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가면 발전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잡해졌을 뿐이지 무슨 발전입니까? 발전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이걸 이게 깨닫지 않으면은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늘 세상이 발전하는 거기에 허겁지겁 쫓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건가?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잖아요. 5절, 아이 그 참 갈라디아서 1장 제가 이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해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이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지 사원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자녀들하고 끊임없이 아마 뭐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야 될 거예요. 애들은 본능대로 살고자 하고 쾌락적으로 살고자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할 인간의 길을 가르치려면 아이들하고는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죠. 좀 깨달은 애들 같으면 부모 말을 듣겠지만 세태를 따라가는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 말을 안 따르잖아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 얼마나 아첨하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 뭐 참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자들한테도 아첨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참 속이 쓰리지만은 아첨도 좀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은 괜히 아랫사람들 비위를 맞춘다고 아첨의 말도 하고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아첨의 말도 하는데, 이 말 안 하고는 관계가 불편하니까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아첨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이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편하고자, 내가 잘 되고자, 내가 덕을 보고자, 내가 손해 안 보고자. 그래서 아첨의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란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자고 하는 말이냐 이 말이죠. 탐심의 탈을 쓴다. 욕심으로 어떻게 이걸 전하겠습니까? 욕심으로. 욕심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가슴에 담고 어떻게 그 이렇게 복음이 담기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그 마음의 그릇에 뭐가 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자기 욕심의 그릇에다가 그걸 담아놓고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때로는.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 능력이 없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다 자기 탐심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의 그릇에다가 성령을 안 담아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언어인 이 성격이 성령에서 성령으로 전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머리에서 머리로, 지성에서 지성으로, 감정에서 감정으로 전해져가지고서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2시간, 3시간씩 무슨 찬양을 하고 뜨겁고 울고 불고 무슨 뭘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고스는 그런 감정에만 담기는 그런 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파토스나 에토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로고스는 로고스 본질적인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 감정이라는 데 배에 실려서 옮겨 다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과 생명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마케팅하면 수는 늘어나죠. 그래서 뭐 심리학이라는 마케팅, 뭐 무슨 이런저런 마케팅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면은 박해를 받았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매도 맞았어요. 돌도 맞았어요.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파산의 위협,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다녔지만 그가 다닐 때는 가서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단 몇 사람이라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변화를 일으켰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또 한 것이죠. 디모데도 그렇게 얻었고 바울이 신라도 그렇게 얻고 다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된 게 그렇게 해서 얻지 않았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땅히 사도로서 어떤 내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내 몫을 주장할 수도 있고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뭘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헬라 철학자들처럼 헬라의 궤변론자들처럼 그렇게 이 말을 전하고 거기서 뭘 이렇게 얻어 써서 생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되었다. 그 얘기죠. 내가 너희들한테 강력하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애를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저는 유모는 커녕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만 하면은 그냥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터질 것까지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를 찾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헬라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철학으로 전해지거나 지성으로 전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전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과 사랑을 그렇게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니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 복음은 빛이니까. 그걸 어떻게 돈을 받고 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생활 죽으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할 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기에 훨씬 이 당당하고 떳떳한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은 비로소 호의, 진정한 호의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월급 받고 사회 가는 사람들은 뭐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거죠. 뭐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애는 쓰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표현이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뭐 잔돈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주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큰 거는 베풀지 못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늘 베풀고 살려고 하는 까닭은 아니 주는 게 복, 이게 복이니까요. 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받는 게 복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충분히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지만 이 주는 게 더 복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편지 한 줄 한 줄에는 그의 삶 전체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한마디에도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녹아있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살아가면서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입을 열어 말을 하나 말을 하지 않으나 눈빛 하나로건 표정 하나로건 손짓 하나로건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주님 말씀과는 천리말리 멀어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도 주는 것이 오히려 편치 않을 때가 있고 주고자 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지지 않고 베풀기를 주님 원하실 터인데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어려운 자들의 어려움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의 탄식과 한숨이 들리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의 그 검은 얼굴이 눈에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손을 펴게 하시고 정말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 그 적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BC와 AD가 확연히 갈라졌듯이 저희들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정도로 다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주님 아무것도 없는 노인 야곱이 모든 것을 가진 바로를 축복하는 복을 누렸듯이 저희들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고 그 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복 주심이 오늘 그 복 받고 세상에도 그 복 전하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복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